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역대급 엔화 약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달러당 엔화가 160엔까지 엔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이 160엔을 넘어선 것은 1990년 4월 이후에 34년 만입니다. 중국이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특정 국가가 중국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맞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중국과 미국, 중국과 유럽의 무역 전쟁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1억 원을 넘겼던 비트코인 가격이 9천만 원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보상량이 절반으로 깎이는 이른바 반감기에는 대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가고 있어서요. 이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오늘은 송현서 서울신문 기자 그리고 남궁민 경제뉴스 큐레이터, 손서구 경제평론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또 경제뉴스들 중요한 것들 뽑아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세 분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본 엔화 이야기 먼저 해보죠. 남궁민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달러 엔 환율은 계속 치솟고, 이제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어제 예. 이제 달러당 엔의 환율이 장중 160엔을 돌파했는데요. 예. 1달러를 사는데 엔화 160엔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무려 160엔이나 줘야 한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엔화 가치가 낮아졌다는 거고요. 지금 160엔을 돌파를 한 건 1990년 이후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세대 동안 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폭락한 거고 저 같은 경우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엔화 가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30년 넘은 거니까.
예. 일본의 젊은이들도 와, 환율이 이런 건 처음이야.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일본 젊은이들은 살면서 처음 보는 엔화 가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속도가 무서운 게요. 이달 초만에도 이 환율이 150엔 초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160엔대까지 오른 거니까 우리로 체감하기 쉽게 말을 하자면 1,500원 하던 환율이 월 초에 네. 1,600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 느낌과 비슷한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2022년부터 150엔이 일종의 저지선 역할을 해줬어요. 여기를 잠깐 돌파를 하긴 했지만 다시 내려가고 이걸 반복했는데 예. 이게 확실히 무너진 데다가 160엔까지 돌파가 되다 보니 이거 어디까지 갈지 감이 안 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걸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네.
달러 엔 환율이 올라갔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가 떨어지고 뭐가 올랐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냥 말이 그런 거고 같은 현상인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미국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만큼 떨어졌다 이런 의미인데 예. 우리랑 비교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원화도 요즘에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우리랑 엔화랑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엔의 하락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예. 어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100엔당 864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더 싸게 엔화를 살 수 있다는 거니까 네. 그만큼 엔화가 우리 원화보다도 내려갔다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 지난해 말에 엔 환율이 900원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들 역대급 엔저다, 올 봄에는 다 일본 여행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예.
이러면서 엔테크하는 뭐 유행까지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준은 2015년, 200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환율입니다.
우리 원화도 미국 달러 대비해서는 가치가 떨어지고 있지만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한 일도 있고 미국에서 발생한 요인도 있는데요. 그래서 안팎의 상황이 다 있는 건데 일본 은행 총재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여기 이제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라고 했냐면 총재가 우리는 환율을 직접 통제 대상으로는 삼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 환율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아 이거 사실상 일본 통화당국이 엔저를 더 용인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사실 이전까지는 일본도 물가가 조금씩 오르다 보니 워낙 일본 물가 압박도 강해져서 일본이 이제는 좀 고삐를 쥐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총재가 나와서 사실상 브레이크 밟을 생각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엔 더 떨어지겠다 판단이 섰고요. 그날 저녁에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예. 이게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낮추기 힘들거나 오히려 높여야 될 수 있는 요인이 생겼고 예. 일본은 환율이 더 떨어지는 것도 그냥 냅두겠다 이런 분위기니까 이게 벌어지면서 슈퍼 엔저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반면에 네. 일본에서 일본은행 총재는 환율이 오르든 말든 우리는 관계없어요. 사실은 좀 솔직히 환율이 더 올라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게 일본의 물가를 자극할 텐데 분명히. 네.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일본은 아직 상황이.
일본의 상황에서는 물가를 좀 더 감수하더라도 경기 회복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런 판단이 섰다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본이 실제로 이제 연초 임금도 꽤 많이 오르고 예. 하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도 임금도 오르고 또 수출도 잘 되고 이 선순환을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예. 특히 미국이 지금 굉장히 경제 체력이 좋잖아요. 용인해줄 때 많이 엔을 떨어뜨려서 경기를 더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이 용인해 줄 때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가슴에 와닿네요. 예전에는 일본이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일본의 거품 꺼지기 전에는 미국이 거꾸로 엔화를 강세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플라자 합의라고 네. 해서 강제적으로.
그렇죠. 너네 체급 좀 바꾸고 와 이랬는데 이제는 뭐 한두 체급 위여도 우리가 상대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이제 되갚는 거로 본다는 거군요. 네. 우리한테는 영향이 어때요? 일본 엔화가 이렇게 자꾸 가치가 떨어지는 게?
사실 이게 우리한테도 큰 뉴스인 게요. 경제를 오래 지켜본 분들일수록 엔저에 대한 일종의 공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악몽 같았던 경제위기 전에 항상 이렇게 강한 엔저가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 직전에 이제 엔저가 있었고요. 2007년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전에도 엔저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일본과 우리는 수출 경쟁 관계인데 엔이 싸지면 일본 제품이 그만큼 저렴해진다는 거고 예. 그럼 결국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에서 우리가 밀리면서 기업과 경기의 부담이 누적돼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 이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달러가 안 들어오겠죠. 수출이 안 되니까.
그렇죠. 뭐 비슷한 가격인데 더 싸면 일본으로 손이 가게 된다. 이런 논리인 예, 건데요. 예. 다만 지금은 예전만큼 엔저 효과가 크진 않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많긴 합니다. 우리랑 일본의 산업 구조가 달라졌고 이제 엔저 악영향은 생각보다 적어졌다. 경쟁 관계도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게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제 일본의 경합도가 여전히 우리나라 주요국 중에 제일 높습니다. 우리의 여전한 강력한 라이벌인 거고 예. 엔화 가치가 1% 떨어지면 우리의 수출 증가율은 0.6%포인트 떨어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일본 엔화가 떨어져서 우리한테 좋을 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이제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시선에서 보면 불리하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라는 거고. 네. 일본 여행들 많이 가실 텐데 일본 여행 가기에는 좋아졌습니다만.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관광 수지로 보면 또 이제 적자 요인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 거의 유일한 장점일 텐데 국가 경제 관점에서 볼 땐 방금 말씀드린 이제 무역 관점에서 어느 정도 좀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여행이 이게 사실 서비스 수지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1999년 이래 이게 항상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125억 달러 적자를 봤어요.
예.
근데 지난해 무역으로 적자 본 게 100억 달러였거든요. 모두가 당연히 일본을 간 건 아니지만 엔저가 지금처럼 심해지면 일본 여행 더 많이 갈 거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오기에는 더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적자는 더 커질 테니까 무역에서도 손해보고 이 여행에서도 손해를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건 없다.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방금 제가 미국이 용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미국의 경제 체력이 좋아서 금리를 지금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지난주에 이제 10년물 금리가 4.7% 육박을 했는데 이 말은 미국으로 돈이 나가고 싶은 유인도 강해진다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선 돈이 들어올 땐 적어지는데 나갈 유인은 커지니까 엔저 미고 상태가 굉장히 지속되게 부담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면 올해 들어서 금리를 조금 올릴지도 몰라요. 제로금리는 끝난 것 같아요. 슬슬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요.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렸는데
네.
아직도 일본 당국이 보기에는 우리는 아직 그런 체력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라는 또 고백을 한 셈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현석 기자가 준비하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 과 관련한 소식인데,
네.
미국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요즘 중국산 싼 제품이 전 세계로 계속 흘러나오면서 중국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자꾸 이러면 관세 부과할 거야라고
네.
말하니까 중국이 자유무역 주장하던 너희들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도 그런 관세 부과할 거야.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먼저 펀치를 날린 게 사실 미국과 유럽연합인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 무역에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말부터는 과잉 생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중국산 전기차나 태양광 패널이나 배터리 같은 분야부터 시작해서 철강이나 해운 물류까지 중국의 과잉 생산이 글로벌 경제를 망치고 있다. 정확히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를 망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최근에 슈퍼 301조에 근거해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 25%를 부과하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죠.
예.
원래 기존 평균 관세가 7.5%였거든요. 이게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되는 거고 이 중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내는 저가 제품 때문에 미국의 고품질 제품이 불공정한 경쟁에 놓여 있다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인 겁니다.
으흠.
여기서 등장하는 슈퍼 301조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는 무역법 301조고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여기에 보복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슈퍼 301조를 적용받는 나라는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인데 여기서 이제 슈퍼 301조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 동맹국들이 나도 형 따라할래 하는 것처럼 또 다른 동맹국들도 그 나라에 불이익을 줄 수가 있거든요. 2018년에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또 중국과 무역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 슈퍼 301조에 근거해서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거고 이제 자신이 대선에 다시 성공을 하면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60% 붙이겠다. 지금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슈퍼 301조 대상을 더 넓히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25% 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라라는 지시도 어디서 나왔냐면 이번 대선의 경합주 중에 하나인 펜실베니아에 있는 미국 철강 노조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권자들이 원하는 거 해준다는 거죠.
네.
그게 뭐 국가 이익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중 문제고 당장 이렇게 실제로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돼서 넘어오면
네.
그 철강과 그 알루미늄으로 쓰는 제품들은 당연히 원가가 비싸질 거고 미국 물가도 또 들썩들썩 할 텐데 이걸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중국은 싫다는 여론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는 뜻 같아요.
네.
중국에서도 그럼 우리도 보복 관세를 매길 거야.
네.
라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관세법을 개정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여기에 이제 포함이 새로 이제 만들어진 조항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17조 조항인데 중국과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 요즘에 중국이 정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상대 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관세에는 관세로 보복하겠다. 이런
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슈퍼 301조에 대항하는 맞보복 17조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조항인데 생긴 거예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관련해서 이런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법에 명시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중국은 그 싼 것 뭐 보내고 하다가 관세를 당하기는 해도 중국이 보복할 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늘 우리가 잘못하지 뭐 저쪽에서 무리하는 경우가 사실은 어딨어. 그렇게 살아왔다는 방증이네요.
네, 그렇죠. 사실상 야.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살다가
대체로는 그러다가
네,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다.
뭐야, 저 친구들은 자유무역을 막네? 라고 하는 느낌을 중국이 받는 건 인류 역사상 처음이다.
네. 근데 이 관세 전쟁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연합도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과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 조사 그리고 관세 인상을 이미 시사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면서 뭐 석탄이나 석유 그리고 LNG 그러니까 액화천연가스까지 추가 관세를 이 유럽연합이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 전쟁 자체가 여러 분야로 확산될 조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자기 나라가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면 뭐 세계 무역이고 공정이고 뭐 룰이고 없이 그냥 다 이판 사판이다 나라들도 누가 먼저 때렸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도 이제 우리의 궁금함인데 뭐 좋은 일이 하나도 없겠죠.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평화롭게 자유무역하고
네.
그럴 때 이제 여기서도 끼고 저기서도 끼고 하면서 돈 버는 나라라서 분위기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하여튼 제일 불똥이 튄다고들 해요.
네, 항상 저희가 좀 우리나라는 좀 가운데에서 여기저기 좀 치이는 분위기잖아요.
예.
지금 중국 철강업계 같은 경우는 자국 건설 경기가 워낙 불황이다 보니까 재고를 빨리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량을 굉장히 빨리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 관세가 실제로 높아져 버린다. 그러면 더 빨리 재고를 처리하려고 밀어내기식의 수출량,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출을 이제 밀어붙이는
어디든.
네, 어디든.
어디든 가라.
그냥 어디든 일단 팔아라. 재고 소진해라. 이럴 가능성이 큰데.
한국으로 넘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미국으로 가던 철강, 알루미늄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국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국내 철강업계가 이제 값싼 중국산이 밀리거나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미국 상무부가 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알루미늄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받는 기업 중에 미국 현대차 공장에 알루미늄 납품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업체들에게서 불공정 거래가 입증이 돼서 관세가 또 부과가 된다. 그러면 또 현대차 이 협력업체 같은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우리 산업부도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비트코인 가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손석우 경제평론가께서 준비해 오신 소식인데
네.
한때는 1억 원 넘었고 뭐 2억 원 간다. 이야기도 그 뭐 이제 어차피 가치 판단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어느 날 10억을 가든 어느 날 1천만 원이 되든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자산이 돼 버려서요.
네.
근데 조금 더 오를 겁니다라는 전망이 나온 배경에는 곧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있어서 채굴이 난이도가 두 배로 올라가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라고 하는 전망이 한 달 전만 해도 있었는데.
있었는데. 네.
이상하게 가격이 내려오나 봐요, 다시.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 들어서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또 훅 빠지기 시작을 했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또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 제가 지금 빗썸을 보고 있는데, 현재 가격은 9,100만 원 선까지 회복을 했고, 근데 이제 어제 오후부터 좀 가격이 2% 이상 하락을 해서 9천만 원 선 아래로 이제 내려갔었고, 이게 9천만 원 이하로 내려갔던 때가 3월 초입니다. 한 두 달여 만인 셈인데, 일단은 여러 호재들을 등에 업고 비트코인 가격이 파죽 추세로 치고 올라가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이달 초에 1억 원을 훌쩍 넘으면서 고점을 찍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이게 언제 그랬냐는데 또 상승 동력이 꺼졌어요. 그래서 이달 내내 흐름을 보면 하락, 횡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다가 점점 저점을 이제 낮춰가더니 이제 어느덧 9천만 원 선이 깨진 거고요.
예.
물론 최근 몇 달 사이 가격 오름폭을 보면 9천만 원 선 역시 고점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 안 오르고 내리지? 라고 궁금하신 네. 분도 있을 테니.
그 조정의 빌미가 된 악재성 소식이라고 보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거래소 문제인데 이제 해킹으로 파산한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어요. 마운트콕스라는 곳인데 이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14만 2천 개를 한꺼번에 매도할 거다. 그래서 채권을 상환하는 데 쓰일 거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게 12조 원어치가 넘는 물량이니까 이 물량이 이제 시장에 유입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에 상당한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요.
이게 10년 전에 저희 해킹당했어요. 그래서 코인들이 다 없어졌어요.
네.
저희 망했어요 했던 이 거래소에서 다 없어졌다고 하던 그 코인의 일부가 발견됐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장이 이제 풀리게 되면
이걸로 네. 이제 보상을 해줄 거고
네.
그러면 받은 사람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팔 거다.
그렇죠. 아무래도 물량이 이제 커지니까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또 하나 이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가장 그 규모가 컸던 게 블랙록입니다. 이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 블랙록이 지난 24일과 25일에 이 현물 ETF에 순유입액이 딱 제로가 됐다. 이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이게 또 한번 투심을 흔들었던 요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ETF로 비트코인 투자하려는 분들이 이제 뜸해졌다.
그렇죠. 계속 플러스였는데
예.
아 이게 처음으로 제로를 찍으니까 아 이게 뭔가 좀 유입 흐름이 이제 끊겼나 이런 식의 이제 심리가 퍼지면서
예, 예.
이것도 좀 가격 조정을 받는데 빌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반감기가 호재예요 하던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4년마다 채굴 보상량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반감기잖아요.
예.
지난 22일에 이제 반감기가 진행됐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그때 보면 반감기가 진행된 후에 이틀간 바짝 올랐다가 지금 이제 한 23일부터 해서 한 7일 연속 하락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분석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반감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얼마 안 흘렀어요. 그러니까 반감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태인 거고 이전 반감기 때 어땠냐 보면 그러니까 반감기가 진행된 후에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전후로 해서 가격이 좀 본격적으로 오르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반감기 직후에는 오히려 좀 가격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반감기라는 게 이제 비트코인을 새로 채굴할 때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진다는 뜻이니
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사업자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채굴 보상량이 절반으로 이제 줄어드는
그렇죠.
거고.
이제 두 배로 어려워진다는 말이나 똑같이 일하면 반만 비트코인 벌 수 있다는 얘기나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일단 지금은 이전 그 패턴을 보면 반감기 직후에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아직 반감기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도 이제 그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영향을 받는데 4년 전에 반감기가 있었던 때와 지금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년 전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었는데 지금이 이제 5.5%니까 금리 차가 일단은 다르다는 점에서 반감기가 나중에 6개월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효과가 와도 상황이 다르게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금리가 낮을 때 비트코인이나 사볼까 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야 그런 분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반감기가 지나서 비트코인의 새로운 채굴은 어려워요라고 하면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건데 아파트로 치면 이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인데 반감기라고
맞습니다.
하는 건
네.
지금은 심리가 별로 비트코인 더 살려는 심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라는 얘기도 들리네요.
네. 그리고 반감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부터 이제 홍콩에서는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가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날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 거냐. 미국처럼 소위 파워풀할 거냐 아니면 별거 아닐 거냐 이걸 두고 이제 전망이 엇갈리긴 하는데 일단은 좀 기대를 많이 접어야 될 것 같은 거는 중국 본토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었거든요.
그 새로 올라가는 ETF에 대해서 매매를 허용하느냐
그렇죠.
본토 주민들에게.
근데 중국 본토 현지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는 지금 금지되어 있잖아요. 이게 탈세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홍콩은 어쨌든 대외 개방도가 있는 시장이니까 중국 본토 자금이 들어올 거냐라고 봤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중국 본토 자금 거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종합을 해보면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데 호재는 잘 반영이 안 되고 악재는 악재대로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제일 궁금하기는 한데 그걸 뭐 누가 알겠나 싶기는 하고
항상 이 질문이 제일 무의미하다라고 여겨지는 게 이게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고 이런 식의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분명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큰 금융시장에서 제도권 상품으로 어쨌든 비트코인이 ETF를 통해서 이제 편입이 됐고 이 이후의 흐름을 보면 전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도 커졌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유입되는 자금들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투명화된 뭐 기관 자금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떨어지든 오르든 등락폭 자체가 예전처럼 변동폭이 크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하루에 막 십몇 퍼센트씩 왔다 갔다 하는 막 이런 식의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 장들이 연출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좀 당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됐었고
올라도 많이 안 오르고 내려도 많이 안 내리니까 식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그런 것도 있죠. 올라도 내려도 어느 정도 이유를 알고 오르고 내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전 시장과 좀 다른 거거든요.
슬슬 진짜 안전자산이 되어 가나 봐요.
예전에 다 소문으로 어떤 고래가 뭐 대량으로 팔았나 보다 막 이런 식의 이제 확인되지 알겠습니다. 않은 소문들이 나왔는데 그런 상황들이 좀 바뀌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